아이가 철길에서 놀다가 오는 기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주 어린아이예요. 사고가 난 거죠. 기자들이 몰려오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고 기자들이 죽은 어린아이 엄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엄마가 많은 구경꾼들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눈만 뜨면 틈만 나면 기차 끓이는 위험하니까 거기서 놀지 말라고 매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자식이 말 안 듣고 놀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걸 낸들 어떡합니까? 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없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부모든 자기 가슴팍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잘못한 거 없죠. 근데 엄마가 잘못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아시죠? 하루는 나갔다 왔더니 아들이 장사꾼 흉내를 내고 있어요. 안 되겠다.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공동묘지가 있는 근처라 아들이 상여꾼 흉내만 계속 또 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글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는 잘한 거죠. 옳은 거죠. 여긴 정답이 없어요. 맞았다 틀렸다 개념의 우리식 정답이 없죠. 그런데 그 맹모 어머니는 맹모가 맹자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옳았고 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공의롭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차원의 의롭고 공의로운 겁니다. 그 의와 공의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구체화하시고 행동하셨는가. 그걸 성경에서는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역에 눈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하는 말은 우리식 개념의 정의와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면 논리적으로 설득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그 이사를 세 번 한 어머니를 잘했다,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식 개념의 정답의 차원에서 잘했다, 옳다라는 말이 아니죠. 어머니로서 옳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철길 옆에서 아이가 놀다가 죽은 어머니는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죠. 근데 그 어머니는 틀린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오늘도 그 얘기를 이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오늘 본문 7장을 좀 볼까요? 7장을 보시면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러야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뭘 드러내십니까? 악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좋은 명의는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밝혀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의술이 한국이 발달해서 또 그 의료기계도 많이 한국이 우수하고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사진을 촬영하면 아주 보일 듯 말듯 점 하나까지도 밝혀서 그게 무언지를 드러내죠. 이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 환부를 정확히 찍어서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인 방법이 모든 악을 드러내도록 돼 있어요. 그 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목적지는 징벌을 주자는 데 목적이 절대 있지 않아요.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고치겠다는 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끝장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감추어진 것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그 어떤 문제를 드러내세요. 왜 드러내셨을까요? 고치기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누구의 죄를 드러내죠? 에브라임의 죄와 또 누구의 죄입니까?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선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이 두 배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땅도 많이 받았고 인구도 두 배나 많았어요. 그래서 분배를 할 때에도 에브라임이 유난히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불편한 마음으로 호칭할 때는 에브라임아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뉘앙스죠. 은혜를 두 배 입은 사람아, 이런 질문입니다. 야, 너는 은혜를 두 배 입었지 않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표시할 때는 항상 에브라임아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두 배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 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의 악에서 고발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런 거예요. 이 비유가 조금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의 악 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정부청사의 악, 공무원들의 악.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라에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사마리아 악 할 때는 궁궐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청와대의 악. 제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원문에 빠진 섭섭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이 안으로 들어가 할 때 그 안자라는 안으로 들어가라는 단어 앞에 관청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관청 안으로 들어가 뭘 해요? 도둑질해요. 자, 그런 관리들을 국민이 뽑아서 또는 왕이 임명을 해서 그 궁궐 안에다가 근무를 하게 할 때는 뭐하러 거기다가 심고 근무를 하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그 궁궐 안에다 두었었겠죠. 그런데 그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본분을 잃어버리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둑질하기에 바빴다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창 뭐 지금도 그게 근본적으로 뿌리 뽑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부정부패가 극에 달할 때 모든 게 이걸로 통할 때, 지금은 조금 덜해요 그래도. 그런데 한 80년대 군사정권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권력의 그 단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그래서 한 번 잡으면 못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구조적으로 잡초화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화를 시켜야 돼요. 그거는 세상도 그러려니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순환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교회는 그 사람 거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안 믿어지면 한번 실험적으로 비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혹독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잖아요. 3.1교회가 사람이 움직였던 교회인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잖아요. 아멘. 이 권력이라는 것은 선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한번 단맛을 들이면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 담임 목사 자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담임 목사 자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생기는 자리예요. 그럼 피차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척척 움직여지면 그것만큼 재미 쏠쏠한 게 없어요. 군대에서 빨간 모자 쓴 조교들, 신병들 장난감 갖고 놀듯이 명령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재미있다 그래요. 걔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이스라엘 이 관료들이 관청 안에 들어가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무슨 짓을 해요? 성경을 보세요. 안으로, 관청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뭘 하며? 노략질하며.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베껴먹고 잘라먹고 등쳐먹기에 바쁘더라고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던 대상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가장 무서운 질책을 받았나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아.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은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이후에도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계속 누구에 대한 지적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책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무거운 율법을 계속 만들어서 등에다 지워요.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켜야 돼야 이거 지켜야 의로워지고 이런 율법 조항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들의 양 어깨에다가 얹습니다. 질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종교적 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은 인간들은 누구나 약하니까 자기들에게 헌금을 갖고 오게 만들어요.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은 그걸 다 못 지키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쇄하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헌금을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그걸 빌미로 주머니를 챙겨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교묘하게 질책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서운 율법주의를 강화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강화한다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율법을 자꾸 강화해서 그것을 못 지키는 백성들에게 그 죄책감으로 헌금을 갖고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계의 보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많이 가득 나오냐면 미드라시라는 책에. 미드라시라는 책은 성경책은 아니지만 성경시대의 그 서민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소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풍부한 자료들이 많은 것이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한 번은 이런 성전에 과부가 드릴 예물이 없으니까 집에 딸딸딸딸 긁어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을 소복이 붓고 나가려는데 요 커튼 뒤에서 제사장 하나가 율법사죠. 벼락같이 소리를 질러요. 이봐 과부, 그걸 하나님 앞에 그 따위를 예물이라고 갖고 왔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열심과 정성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헌금을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선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선 떼지어 노략질 하느니라. 이게 그 시대에 하나님 이름 팔고 율법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힘겹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상은 오늘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구나.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다는 말은 이제는 구조적으로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빠져있다고, 함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얼굴 앞에까지 비춰질 정도로 이게 팽만해 있었어요. 충만해 있었어요. 뭐가? 악이. 악이.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신중히 짚고 지나갈 에브라임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에브라임은 두 배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7장 전체에서 에브라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뭡니까?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앞을 좀 보실까요? 전병은 뭐하는 데 쓰는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음식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토종 음식 중에 제일 유사한 음식이 빈대떡 같은 겁니다. 빈대 전이라 그러죠. 전 전을 부쳐요. 부치는데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전병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전을 부치다가 뒤집지 않으면 전이 어떻게 구워질까요? 어떻게 구워지겠습니까? 한쪽은 지나치게 타버리고 한쪽은 덜 익겠죠. 자,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에브라임 자체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제물 같은 존재여야 하는데 에브라임은 이미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덜 익어버린, 그래서 제물로 드리기에는 쓸모짝 없는 음식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탄 건 뭐고 또 덜 익은 건 뭘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나치게 탄 것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지나친 율법주의를 빙자한 개인적 착복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해서 그 율법을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물론 안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게 해서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그 알량한 주머니를 터는 강도 때 같은 짓들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지나친 율법주의를 여기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 중에 한쪽을 설명합니다. 그럼 덜 익은 쪽은 뭘까요? 세속주의를 얘기합니다. 세속주의.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길 좀 표시를 해두시고 열왕기 하 17장 다 찾으십시오. 자, 1절 보십시다. 1절 유다의 왕 아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지금 1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호세아,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앞에 유다 왕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여기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유다 왕 누구 때에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가. 왜 반드시 유다 왕이 먼저 나오느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통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는 어디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정통성을 설명할 때는 유다 왕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유다 왕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소망의 유일한 소망주는 유다 지파를 통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다 왕 아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누굽니까?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 그 호세아와는 틀린 인물입니다. 왕 호세아를 얘기해요. 같은 이름들이 더러 등장을 해요.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왕이 호세아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엘라의 아들로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칭찬처럼 보여집니까? 욕처럼 들립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도록.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누가 호세아 왕이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애매하죠. 뭐 잘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정확히 뭡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찾아드렸는가를 여러분들 이유를 아셔야 돼요. 3절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잠깐 앞을 보세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할 때 누가 올라와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손에 통치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뭘 바치는 신세가 되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역사를 보면. 자, 그런데 사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자,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겠죠. 아수르가 올라와서 조공을 바치도록 자기 나라를 먹어버리니까 호세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까? 애굽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애굽에. 어느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옳습니까? 예, 여러분도 아는 상식을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잡아놓은 거예요. 또 볼까요?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니. 죽이는 거죠.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3년간 애워싸가지고 피를 말리는 겁니다. 3년간을 애워쌌어요.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이사야서 3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국가적인 위기와 환난 앞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7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들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지적당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그거를 외적인 표현으로 아무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더라.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그 말이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즉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진 않고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달려가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애굽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수르로 간다는 말은 선한 표현이죠. 아수르로 끌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17장에서 확인했죠.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교만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조건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가장 현실적인 고백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경을 또 보세요. 성경을. 11절을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얼마나 이 단어 자체가 역설적이고 비꼬는 단어입니까? 너희들 애굽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아수르로 가네? 그 뜻입니다. 그 애굽이 도움이 되더냐? 그 말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뭐하리라? 징계하리라. 자, 하나님이 드디어 징계하겠다. 그 징계가 뭐냐면 이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어디로 끌려가도록? 아수르로 끌려가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이 징계예요. 근데 이 징계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징계는 테스트라는 차원의 징계가 있고 또 포니시먼트 차원의 징계가 있어요. 시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징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설명한 대목이 신약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찾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 12장 4절. 저 교독을 좀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하심이라?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무슨 다리가 나옵니까? 저는 다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누가 절었죠? 야곱이 절었죠. 야곱이 뭐 받은 겁니까? 징계를 받은 겁니다. 어디를 강타당했나요? 바로 이 허리 부분, 남자의 생식기 부분 근처를 강타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인 거죠. 그때부터 그는 몸에 그 상처를 달고 삽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 우리 남수원 목사처럼, 저분은 족구하다가 다쳤지만, 근데 그것이 평생 야곱에게 뭐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징계라는 말을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파이데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학교 교사들 가운데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 뭡니까? 어린이란 뜻이에요. 파이데안이라는 말은 자녀를 만들어간다라는 단어예요.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 말이 정확하게 징계예요. 맞죠? 내 자식이 아닐 것 같으면 나가서 밤새 술을 퍼마시든 간섭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들로 안으시고 받으신 이상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사랑하셔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글 속에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집어넣어서 역사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징계하신대요. 그래야 그들이 독소가 빠지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의로움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오르심이에요. 동의되십니까? 이 가운데 혹자는 깊은 지금 슬픔의 환경에 놓여져 있고 계속 우겨쌈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야, 송목사 네가 겪어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 쉽게 하지. 너도 한번 겪으면서 그 말 할 수 있냐? 맞아요. 저는 어쩌면 이론으로 얘기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이상을 겪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 항복을 받아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항복을 했고 요셉이 결국 그렇게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오랐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입술의 신음처럼 주님이 오랐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 터쳐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습니까? 다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안녕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서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 밤은 저 문을 나서기 전, 우리 공동체에서 보냄을 받기 전 한 세 가지 정도를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십시다. 영육 간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자란 적어도 다섯 가지 동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들었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분이 섬겼던 열심과 섬김과 사랑을 그 멍에를 같이 메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 밖으로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 한 주간도 들은 말씀, 붙잡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보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캠퍼스가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란 장소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도 시험들지 말고 기쁜 축제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임직자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아들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